9절 말씀을 보면 일곱 대접을 갖고 있던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신부 곧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존재를 보여줍니다. 이 장면은 마치 우리가 이 결혼식에 이렇게 가면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그 신부에게 안내를 해주듯이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그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죠.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자체가 귀한 보석과도 같이 생겼습니다.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이 성이 밝게 아주 눈이 부시게 빛이 나고 있는 것이죠. 11절을 보세요.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벽옥은 붉은 빛을 내는 보석이고요. 수정은 새하얗게 눈부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탈이 바로 이 수정이죠.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게 반짝이는지 붉고 하얀 보석처럼 빛이 나는 거죠. 지금 이 성은 크고 높은 성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. 이 성곽에는 문이 총 12개가 있는데 동편의 세 문, 북편의 세 문, 남편의 세 문, 서편의 세 문 이렇게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12문 위에 무엇이 써 있습니까? 각각 르우벤, 시므온, 레위, 유다 이런 식으로 야곱의 12 아들 즉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죠. 이 본문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성의 환상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뤄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 열두 문에는 각각 열두 천사들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 이 새성 예루살렘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요.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,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, 신약성경의 이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려 말하면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옷을 깨끗하게 빤 사람, 혹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, 그리고 또 하나님께 농명된 사람들, 구원받은 사람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만 아무튼 아무나 들어가진 못하고요.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또 이 성의 열두 기초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. 이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이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베드로, 안드레, 야고보, 요한 이렇게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처럼 새 예루살렘의 문 위에는 구약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는 열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도시가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이 도시에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거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새벽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새 예루살렘성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교회가 함께 살게 될 신혼집의 비유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좀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. 자, 그럼 나중에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얼마나 된지 한번 봅시다. 우리가 살게 될 이 집의 크기니까요. 천사가 직접 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측량해 주는데요.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.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,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. 지금 이 갈대를 가지고서 지금 천사가 측량하고 있는데요. 오늘날 말하면 긴 자를 하나 가지고서 이 성이 얼마나 긴가 측량해주고 있는 거죠. 근데 여기 이 성의 측량한 길이가 나오는데요. 오늘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위가 하나 나옵니다. 스타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스테디움이라는 그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그 단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. 12,000 스타디온은 약 1,600마일이에요. 한 2,400km 됩니다.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LA부터 뉴욕까지가 4,200km예요. 그러니까 그 반 정도 거리면 12,000 스타디온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이 지금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금 그 크기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? 엄청난 사이즈죠. 도시가 아니라 한 성의 한쪽 길이가 2,400km니까 이거 엄청난 길입니다. 근데 사실 실제로 이거보다도 더 큰 성곽이요,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. 뭘까요? 이거보다 더 긴 성, 세계에서 가장 긴 성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? 중국의 만리장성이죠. 이 만리장성이 이게 21,196km거든요. 그러니까 한 10배 정도 되는 거죠. 근데 이 만리장성은 사실 이 북쪽이 한쪽 벽에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새 예루살렘은 사면이 2,400km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17절을 보세요. 그리고 천사가 이제 이번에는 이 벽에 이 성곽을 측량한다 그러죠. 성곽을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의 이 두께를 측량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대상이 이 성벽이라 하면 길이가 지금 12,000이라고 하면 이제 이 두께를 재는 거죠. 얼마나 이게 지금 두꺼운 건지. 지금 그 두께가 크기가 144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하면 60m 정도 돼요.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인 거죠. 사실 벽 두께만 60m라고 하면. 저 만리장성도 두께가요 한 4.5m밖에 안 돼요. 이게 엄청난 두께의 성이니까 한 만리장성에 비하면 한 13배 두꺼운 거죠. 근데 그 만리장성도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위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60m니까 엄청나는 거죠.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까 이 특별히 16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같은 정육면체의 모양으로의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인류 역사상 우리가 한 번도 사실 보지 못했던 엄청난 크기의 성입니다. 근데 사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하고요,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, 요한계시록은요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요,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가득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야 돼요. 그러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징적인 숫자를 잘 사용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아 진짜 이만한 크기의 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이 상징적으로 숫자가 반복되어서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혹시 21장 읽으시면서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, 숫자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? 그 숫자는 바로 12, 12이라는 숫자입니다. 성경에서 12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. 아까 이 천국 그 성곽의 문이 몇 개였습니까? 동쪽의 세계, 북쪽의 세계, 남쪽의 세계, 서쪽의 세계 총합이 몇 개예요? 12개죠, 12개. 예. 자, 그리고 기초석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의 이름을 따서 했습니까? 12 제자의 이름을 따서 했어요. 자, 그리고 이 성의 가로 세로 높이가 아까 몇 스타디움이라고 그랬습니까? 12,000. 여기 또 12가 들어가죠. 12 곱하기 무한대를 상징하는 숫자인 1000을 곱한 거예요. 그래서 12,000 스타디움이라고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아까 성벽의 두께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습니까? 144규빗. 그거는 뭐냐면 12의 제곱입니다. 12 곱하기 12 하면 144규빗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저자가 12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이 새 예루살렘을 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숫자들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길이가 12,000 스타디움이요, 두께가 성곽이 144규빗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12를 반복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천사가 측량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이 새 예루살렘이 저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보다 작구나 지금 이런 거를 보라는 게 아니라요, 오히려 구원받은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이 살기에 완전한 사이즈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. 이게 지금 상징으로 사실 여기 나온 거거든요.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 이 12의 테마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. 자, 19절을 한번 보세요.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이제 기초석을 이제 나오는데요. 저는 여기는 이 보석들을 뭐 다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. 벽옥, 남보석, 옥수, 녹보석, 홍만호, 홍보석, 황옥, 노곡, 담황옥, 비치옥, 청옥, 자옥. 어떻게 생긴 보석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초석이 총 12개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평상시에 이름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 귀한 보석들이 천국의 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거죠. 여러분, 우리가 한번 천국 가는 날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. 우리가 예수님 딱 만나서 수고했다, 착하고 충성된 종아,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딱 천국 갔는데, 정말 토담집, 흙으로 쌓아놓은 집, 지붕은 이렇게 그 소여물 같은 거 이렇게 얹어놓은 집이면, 뭐 그래도 주님 계신 곳이니까 기쁘긴 한데도 뭔가 마음이 좀 초라하지 않겠습니까? 나쁘진 않겠죠. 뭐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니까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천국을 지어놓으셨는데요,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만져보기 힘든 그런 진귀한 보석들로 하나님이 가득 만들어 놓으셨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.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이 신혼집, 이 마지막 주님과 함께 살 이 초소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. 사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, 평생 살아가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 마련하는 거예요. 자기 집 마련하는 거. 요즘에 이 한국도 이 청년들이 막 집 마련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습니까? 뭐 뉴스 보면 결국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집과 관련된 거잖아요.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집, 더 큰 집, 넓은 집 이거 사려고 막 아둥바둥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.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그렇게 찾고 간구했던 그 집을, 가장 좋은 집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새 예루살렘에 있는 12개의 문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. 근데 그 진주가 얼마나 큰지 그 하나가 자체가 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죠. 자,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. 왜 하필이면 새 예루살렘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? 다른 보석들은 다 땅에서 묻혀 있어서 광물 속에서 파낸 거죠. 근데 이 세상의 많은 보석 중에 오직 진주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 있는데,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? 이 조개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.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이 진주잖아요. 조개가 겉에는 딱딱하고 단단하지만 사실 그 안에를 열어보면 부드러운 조개살이 있죠. 그리고 그 조개 아래 이 모래가 들어가면 그 조개살에 상처가 납니다. 근데 모래가 자꾸만 들어가니까 이 조개가 괴로우면서 이 진액을 내어서 그 모래를 확 휘어 삼아 버리는 거죠. 그리고 활동이 오래되면 그것이 이제 진주가 되어 버리는 거죠. 여러분,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을 보십시오. 마치 이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그 고통 가운데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, 그들이 바로 이 신앙의 진주와 같은 것이죠.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문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주로 단정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, 그것을 한번 좀 볼 수 있습니다. 자, 요한이 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봅니다. 드디어 주님과 함께 살 그 신혼집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. 그런데 그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. 이 요한도 지금 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지금 그도 어디를 가든지 찾는 건물이 있는데, 왜 한국 사람들은 이사를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라 그러지 않습니까? 자녀들 교육 문제에 많이 신경을 써서.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찾는 건물이 뭐냐면 회당이나 혹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죠.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요한도 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을 씻고 찾았던 건물이 뭐냐면 성전이었어요.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. 하나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.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? 2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. 같이 읽겠습니다. 시작.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. 성전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, 천국에. 왜요?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거든요. 성전이라는 것이 원래 뭐였습니까?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잖아요. 근데 예루살렘에는 어디를 가든지, 새 예루살렘에는 어딜 가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이 힌트가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, 16절 말씀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만 장과 광과 고가 같다, 이 표현 보이십니까?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다.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건축물이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. 지성소.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똑같은 유일한 건물이 지성소. 지성소가 뭐 하는 곳입니까?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.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 그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 그럽니까? 시은소라 그러죠.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장소.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. 그래서 대제사장도 딱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밖에 못 들어가는 장소예요. 그러니까 그곳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죠. 자, 더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제사나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에 나올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. 그러니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, 텐트로 만들었던 그 성소나 지성소는 사실 무엇을 보고 만든 거예요?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? 하늘에 있는 진짜 그 주님 계시는 지성소, 새 예루살렘을 본따서 사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러니 새 예루살렘 이 성 자체가 장과 광과 고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바로 그 신혼 장소라 그래야 될까요?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.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. 들어가면 반드시 죽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고 대제사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였어요.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. 대제사장도 목욕을 하고 들어가야겠고요.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됐고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물인 소와 또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. 그래서 이 거룩한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커튼이 하나 있었죠. 그 커튼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? 예수님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커튼 이름이 뭐예요? 휘장이죠. 휘장.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게 위로부터 찢어지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와요.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단번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. 그런데 이 사건의 진짜 클라이막스가 언제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바로 그날 영원히 살게 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?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서 주님과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뭐가 없다고요? 성전이 없다는 거. 왜요?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지성소. 그것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3절 보시면 해나 달도 없습니다. 여러분 해가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? 예전에 달의 빛을 통해서 우리 옛 선조들이 뭐 책을 읽었다 싶을 정도로 달도 밝은 건데 해와 달이 없으면 얼마나 어둡겠어요. 근데 23절 보면 천국에서는 조명이 쓸 데가 없다는 거죠. 왜죠?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됩니다.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이 비치니까요. 태양도 달도 필요가 없는 거죠. 천국에는 밤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지금 이 본문에 비춰보면 밤이 없을 거예요. 왜냐하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. 자,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숫자들 뭐 12,000 스타디움이나 144 규빗이나 12개의 진주문이나 12개의 기초석이나 지금 이렇게 다 이야기하는 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12라는 숫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완전한 장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, 그리고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게 될 이 장소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와 똑같다라는 것, 그리고 오히려 그 실체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이 천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습니다. 그 말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,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.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. 아까 제가 이제 초가집 막 그 얘기했습니다만, 정말 초가 산간일지라도 주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곳이 되고,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복된 장소가 됩니다.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오늘 이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시면서요,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실 수 있는 오늘 이 하루 남은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